자, 다시 정돈합시다. 4장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와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보다 더 아름답고 큰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5장과 비교를 해보면 뭐 같은 하나님의 나라죠. 같은 나라인데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아니면 무엇과 무엇이 대조를 이루고 있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장에서는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5장의 중심 내용이요? 책 이야기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책하고, 봉인된 책하고, 어린 양 이야기하고요. 그럼 4장에서는요? 4장은 하나님 나라를 전체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본다면, 5장은요, 그 전체적인 화면에서 딱 줄여가지고 초점을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봉인된 책에 맞춘 거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와이드 앵글 하는 거 있죠. 전체를 다 보여주다가 드디어 화면이 쫙 좁혀지면서, 그 안에서도 특별히 그 초점을 어린 양과 봉인된 책에 맞추는. 그러니까 4장은 전체라면 5장은 아주 핵심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 보십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섞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성경에 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데 나오는 책하고 여기하고 책을 조금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무슨 책이 있어요? 모세율법. 이건 잘 안 나온다는데, 이게 모세율법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모세율법을 기록해서 전해준 책. 사실은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 이 책이죠. 그래도 보통은 물어보면 그게 답이 아니고 1번 답이 따로 있는데 무슨 책이 있죠?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책. 생명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 너무 쉬운 걸 물어가지고 그래 답변 안 하고 너무 당연할 것 같아서 말하고 안 하고 있는 동안에 모세 율법책이 먼저 나와버렸다. 우리가 성경에 무슨 책 이야기 나오냐 그러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아마 생명책일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생명책 말고는 책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이름 안 적어 놨나 모르겠다, 그죠? 심판에 관한 책도, 예를 들어서, 예, 행위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심판에 관한 책도 그 언급되어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은 이 좀 어려운 질문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책에 뭐가 기록됐을까요? 이 책. 이 책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요한이 울었다고 그러는데 이 책 안에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계시록에서 퀴즈 맴직한 문제가 되네요. 이 책이 언제 열려요? 계시록을 평소 실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이 언제 내용이 공개가 되죠? 뭐 계시록 평소 안 보니까 뭐 알아도 이게 알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무슨 재앙이나 뭐는요 전부 이 책을 봉하고 있는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더라, 떼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가 쭉 나가는데 정작 이 책 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뒤에 가도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책 성격이 아주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그 책이 개봉되는 그 과정만 언급되어 있지 그 책이 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냥 짐작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책은 내용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비유로 사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책이 열린다라는 인봉이 떨어지고 이 책이 열린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더라고 그러거든요. 책을 어떻게 안팎으로 써요? 어떤 책이 안과 바깥에 글이 쓰여집니까? 뒷표지에도 쓰고 앞표지에도 쓰고 이러면 되나요? 안팎으로 썼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생각을 해야 이 장면이 그려져요. 안팎으로 쓰여진 책 어떤 책이죠? 두루마리죠. 이게 이런 우리 지금까지는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라야 안쪽도 쓰고 바깥쪽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두루마리가 하나 있더라 그런 뜻입니다. 두루마리 책입니다. 거기에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는 거죠. 두루마리가 두루룩 말려가지고 펴지 못하도록 전부 봉인되어 있는데 요한이 그게 안팎으로 글이 쓰였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감으로.
네,
맞아. 감으로. 그것도 맞는다 그러겠는데 이게 계시니까 간대. 계시니까 말았을 거다 이런 얘기 된대요. 계시록이라는 그 묵시라고도 그러죠. 묵시 혹은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는 그것 이상의 어떤 특별한 상황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니실 때 국어 시간에 배운 표현을 빌린다면요. 무슨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말 있죠. 국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 좀. 들어본 것 같아? 작가는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관점에서 글을 기록하는 이런 유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요한은 환상 속에서요. 어떤 그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글을 쓰고 있다고 보시는 요한 입장에서는 그 알고 이제 알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7인으로 봉하였는데 그 다음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랬는데 요한이 보기에 아무도 뗄 자가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 이런 두루마리 책을 봉인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하나님 봉인해주면 하나님 빼면 되지. 때가 안 됐는데요. 때가 안 됐는데 뗄 사람 없다고 울어요? 아, 봉인은 하나님이 하시고 떼는 건 하나님이 안 하고.
사람을 누구를 시켰어?
예.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늘 일을 누군가를 시켜서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을 떼지 못한다.
보이니까 요한이 네. 네. 열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시행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 요한복음에서
예.
그 예수님 얘기할 때 예. 하나님이 그 심판권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예.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봉을 뗀 게 하나님이 인봉을 하셨지만 그거 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봉해 두신 것 이걸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고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이루고 이루어 나가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떼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왜 임봉해 두셨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로서요. 하나님을 계획을 봉해놔 놓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건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왜? 조건이 충족되어야 이것은 실행이 되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떼는 게 아니고요. 이걸 뗄 만한 합당한 자가 나오기 전에는 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의 문제입니다. 의로운 자가 있어야 이걸 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의로운 자 자격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묻혀있는 주원인은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구속 역사는 하나님께서 막아두셨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먹으면 죽으려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럼 살 길 없다. 그러니까 이 인봉을 뺀다는 것은 살 길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떼요 그걸? 사람이 못 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거 누가 뗄 거냐? 요한이 일단 둘러보고 살펴봐도 뗄 자가 없더라. 저게 떨어져야 이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인생이 살 길이 열리는 건데 저걸 아무도 뗄 수가 없다. 하나님 그걸 다 봉해놨다. 하나님 봉한 걸 누가 떼겠어요? 그래서 울었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요. 3절에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봉해버린 책,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린 생명의 길을 찾아갈 자가 어느 누구도 아무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 행위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여기 아무도 없더라는 것은 자기 행위로 그 길을 갈 자가 전혀 없더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랬는데 5절에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겼으니까 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뿌리,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 맞아요? 다윗의 후손이란 표현이 있죠. 다윗의 후손이면 다윗의 뿌리가 되나요? 뭐 이상한 질문이에요? 후손이 나중에 나잖아.
그 전에 아마 이미 계획돼 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먼저 나 있어서.
아, 그래 예수님이 다윗보다 먼저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요? 아니 이런 거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윗이 뿌리가 되고 예수는요? 그 열매쯤 돼야 정상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후손이지만 실제로는요. 뿌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 땅에 났지만 좀 더 넓은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다윗의 오히려 근본이고 더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다윗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의 후손으로 날 그 메시아를 가르쳐서 내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더라? 로마서에 나오든가 사도행전에 나오든가.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에 그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날 메시아를 가르쳐서 내 주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됐냐 물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답을 더 이상 하지 못했더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맞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 뿌리란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싸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은 질문이 뭐냐면 네가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더 먼저 있었느냐고 묻거든요. 그 예수님 답변을 뭐라고 하세요?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느냐? 그래 물었더니 예수님 답변은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고 답변을 합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8장이요. 그런 걸 보면 왜 다윗의 후손으로 나서면서도 여기서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 이겼다는 거는요? 다윗의 후손을 한 글자로 말하면 왕 맞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한 글자로 말하면 왕입니다. 이 왕이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요, 나라가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울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죠. 그 요한이 울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동정을 하고 우리도 그 마음을 조금 배워야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 책이 열리고 계시가 진전돼야 우리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건 곧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것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계시되고 진행이 돼야 이 땅에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이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지지 않으면 역사도 의미가 없고 뭐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을 내고 그러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울어야죠. 최후의 방법. 우는 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많이 울었던 사람 두 사람을 기억하는데 한 사람은 저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그분 책 한번 보셔요. 젊은 전도사 시절에요. 고부. 우리 교회 원주사님 고향이 그 교회라고 합니다. 들에 지나, 저 농사하는 사람 붙들고 야, 전도하러 갔다가 마음은 열나고 말은 안 듣고 그러니까 막, 그 다시 울고 다녔대요. 그래서 아예 소문이 그렇게 났답니다. 하도 울대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만 우세요. 그러니까 우는 게 불쌍해서 교회 나가뒀다는 거예요. 고부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그 참 많이 웃었는데, 참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나만 웃었어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는데 말은 안 듣고 그러면 답답하니까, 울기라도 해야 된다. 근데 울면 그 은혜가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열심히 전도하다가 안 되고 답답하면 울기라도 하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유다지파의 뿌리,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인 이분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6절 보세요. 이 어린 양이 졌는데 딱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했던 양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이 양이 이긴 방법이 죽임을 당해서 죽어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왔죠?
죽으러 왔어요.
그 여러분 복음서 보실 때 예수님이 죽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나를 꼭 보셔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걸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게 절반을 넘습니다. 정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는 것 중에 예수님은 죽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예가 있나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점잖게 노력했다 이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요, 죽으려고 약을 썼습니다. 어떤 예가 있죠? 이런 건 답이 좀 나와야 되는데. 자, 모범생 나주사님.
모범생 아니에요.
아니요, 농땡이 나주사님 해봐요. 농땡이지만 답변 해봐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네. 그 면회하는 자들. 네.
상을 없는 거 그거는 죽으려고 약 쓰는 거하고 조금 관계는 있네. 대제사장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장사하고 있는데 그걸 들이 엎어 쫓아낸다는 거는요. 대제사장한테 도전이고 야 저놈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일으키도록 하는 것. 막 그런 점에서 맞긴 맞는다. 근데 웬만한 거는 답이 맞아요. 그래도 봐라 그런데 자. 그래서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썩 좋은 답변 아닌데 이렇게 답변하려고. 예. 예. 그것도 딴데 답변을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안식일날 일 하나 보자 하고 딱 꼬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란 듯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내가 병자를 고치는 것과 뭐 하는 거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묻거든요. 그러니까 노려보고 있는 그 가운데 꼭 그 하는 위험한 짓을 곤란하면서 하시죠. 아, 물론 많죠. 많은데 답이 안 나오잖아.
잡혀가던 날.
잡혀가던 날?
할머니 아들이냐고 네. 딱 바로 물었을 때.
네.
그렇다, 이렇게 딱. 바로.
그것도 더 정확하게 답변하려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이 많이 쏟아지는데 답변 안 해요. 답변 안 하는데, 그때 답변을 하면 본인에게 유리해요. 그런데 꼭 불리한 질문 들어오면 그건 답변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내가 그러라 아니면 내가 말하였도다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당장 뭐 옆에 있는 분들 저 참람한 인간이 있나 요렇게 걸린다는 말이에요. 불리하다 싶은 것에는 답변하고 본인에게 유리하다 싶을 때는요 답 안 해요. 그것도 죽으려고 약 쓰는 거죠.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계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예루살렘에 금방 있을 때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 그랬는데 또 갑니까 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이번 유월절에 죽어야 하느니라 이러니까 도마가 그럽니다. 뭐라 그래요? 도마가 뭐라 그러고 따라오죠? 도마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래가 따라 내려옵니다. 죽을 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내려오는 겁니다. 죽을 때가 됐구나 이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 죽죠? 유월절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시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요.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제사장들이요. 이번 유월절에는 안 되겠다 이랬거든요.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난 이번 유월절에 죽어야 하는데 그래가 결국은요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딱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알고서도요 유다야 네 할 일은 네가 해야지 그러고 격려를 하시거든요. 그 유다는 어쩌면 속으로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도 알고 계시네. 알고 계시면서 하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도 모른다. 그걸 열심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네.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 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하고 계셨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 누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고 가르치는가. 얘가 통일에서 광고 때리고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사람들의 실수로 죽인 거다. 그래서 예수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 그 예수가 완수하지 못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나 문 예수가 왔노라. 문 예수는 예수님의 형님이에요? 동생이에요? 상당히 먼 동생이다. 그죠? 근데 요즘 보니까 동생은 그냥 완전 황제같이 행세하고 계시던데 형은 잘 모르시죠? 한 4, 5년 전인가 문 교주께서 황제 등극식을 했거든요. 옛날 황제 유도 아닙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봤는데 어마어마한 행사를 한번 치렀어요. 그것도 미국 한복판에서. 사람들 어리석은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을 텐데 어쩌는 건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실수다 어쨌다 이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영어 표현 하나 기억해 두셔야 제가 한 번도 거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 나는 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 왔노라 근데 그 영어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ransom이란 단어입니다. ransom. ransom, 희생제물입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다른 얘기 하나 하죠. 그 왼성이란 영어 저기 영화가 있는데 보셨어요?
기억났는데.
받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제가 언니가 숙제하면서 영화 하나 봤으면 싶다 뭐 먹고 가요. 누가 랜섬 그 재밌다 빌려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들고 오면서요. 너무 그렇지? 참 영화 제목 좀 붙일 때 이거 좀 우리말로 붙이면 안 되나? 이게 뭐야 이거? 죄송하지만 영어 선생님이면서 랜섬이라는 단어 뜻을 몰랐거든요. 그래요? 아 영어 단어가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비디오 돌려 놔놓고 한참 보다가 하니까 보다가 보니까 그 랜섬의 뜻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아주 오래된 건데 지금도 한번 볼 마음이 영화 볼 틈이 있거든 한번 보셔요. 엄청 재미있습니다. 엄청난 저 항공회사 부잣집 아들이 유괴가 된 겁니다. 근데 유괴범이요 돈내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경찰이 알리지 않냐고 돈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나중에 작전을 바꿉니다. 못 죽겠다. 그 대신에요 신문에다가 방송에 나가가지고 때려버립니다. 이 유괴범들이 요구한 돈에 뭐 자금 몇 배인지 모르겠어요. 배인지 몇 배인지를 이 유괴범이 누군지 소재를 파악하거나 혹시 유괴해 간 사람이 여럿이란 걸 알았거든요.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신고하면 이 액수를 전부 그 사람을 주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방송을 때려버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부인이요. 애 죽인다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이 유괴범 3명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돈은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써 봐야 흔니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에 나와가 이미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 돈 못 받는다. 그러니까 셋 중에 어느 놈이요? 차라리 내라도 신고하고 내라도 타먹는 게 낫지 않냐. 이 자궁질환이 일어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풀어져 가는 이야기인데 그때 유괴범들이 내놓으라고 했던 돈 있죠. 요게 랜섬이에요. 우리말 하면요. 몸값. 그게 랜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뭐 영화 제목을 유괴 이래 하면 막 더더 알아먹겠는데 그 무슨 너무 작수도 안 하는 랜섬이라 해가지고 그 툴툴 냈는데도 그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요. 심리 묘사가 아주 탁월해가지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랜섬이라는 단어를 들어가는데 그제서야 하나 배웠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하니까요. 성경의 세상에 랜섬이 있잖아.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말로 읽었으면 못 봤는데 영어 성경을 보다 하니까 그게 랜섬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몸값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 없던데 그러니까 뒤져보니까 희생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희생제물의 의미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신 드리는 제물이랄까요? 그래서 의미는 통해요.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몸값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죽으러 왔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죠. 그래서 어린 양은 자신이 죽음으로써 이 뜻을 이루어 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양이 말이죠.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어요. 세상에 양이 이 일곱 뿔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 모양은 영 이상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의 비유로 사용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의미만 캐는 게 맞습니다. 뿔이 일곱 개면 무슨 뜻이죠? 짐승들에게 있어서 뿔은 힘이죠. 무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뿔과는요, 누구와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곱 눈은요, 여러분, 모든 걸 볼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 앞에는 감추어진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일곱 뿔, 일곱 눈, 이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전지, 전능이 됩니다. 이 어린 양은 한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이 어린 양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통일하신 분이란 뜻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봉인한 것을 떼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말이 되는 거죠. 7절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요거 뭐 간단한 한 구절인데 요거는 본문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주목을 할게요. 8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러죠. 여러분 이 그 하늘나라에서 이 그 장로들과 생물들이 찬양을 시작을 하는데 새 노래를 시작을 하는데요. 요걸 감아보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뭐 뒤에서 보자 했던 얘기인데 뭐 바로 합시다. 이 5장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양이 책을 취하는 것. 요것이 7장은 7절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간다 싶지만은 실제로 이 5장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봉해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이 일을 드디어 어린 양이 책을 취하였다는 얘기는 어린 양이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엄청난 감격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요. 장로들과 내생물이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 잘 모르겠는데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어디예요? 입장, 입장의 하이라이트. 나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퇴장이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새 신랑 신부의 결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뭐야? 빵발에 불 터지고, 무슨 폭죽 터지고, 박수 치고, 사실은 그 순간에 평생 사랑하겠느냐? 할 때, 그때 와, 박수 치고 이래야 되지 싶은데, 그땐 조용하게 지나가요. 그래, 마지막으로 난리가 나잖아요. 이 장면 보세요. 어린 양이 책을 딱 취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감사하신 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왜 자꾸 성경을 압축하면 예수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희생하고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다 가능해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하였다란 이것이 이 어린 양이 이걸 취하지 않으면요 요한은 할 수 있는 일이요 계속 앉아 우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책을 취하셨다란 이것이 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놀라운 부분이다는 뜻입니다.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장로들이 뭘 가졌어요?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다, 그죠? 장로들이 금은고를 가지고 있다. 좀 안 어울린다, 그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어느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들고 가끔 예배 시간에 연주를 한다. 그러면 어울려요? 아니면 이상한 광경이에요? 전 그 합창대 같은 거 할 때, 성가대 연합행사 같은 거 할 때 머리 허연 분들이 뒤에 탁 앉아있으면 노래 듣기 전에 그 모습 자체가 참 은혜가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래가 자꾸 뒤로 빼지 말고요. 이 나이일수록 그냥 허연 염색을 해가라도 더 앉아있으면 그 은혜 된다니까요. 우리 게 축구팀 다른 교회하고 시합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가더라고요. 야 효자적이 대단하다. 왜? 머리 다 벗겨진데 저렇게 열심히 뛰어있다. 예? 아니 다른 교회 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 양반이 머리는 좀 벗어진 듯 해도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젊은 축인데도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뛰니까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아니 글쎄 그 머리 벗어진 사람 열심히 뛰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 멀리서 보면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 이렇게 벗어진 것만 잘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장로들이 검은 거를 가지고 딱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심 쓰고 싶은 거는 금대접나 비싸겠다 그죠? 그건 나쁜 사람이지. 중요한 거는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 들었는데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꼭 그러는 겁니다. 아,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죠? 문제 조금 더 바꿀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지요? 아니 왜 또 고개를 쩔쩔 흔들고 계세요?
예수님께도 있고 노인께도 있고.
아 그래요? 당연히 다 들어준다 해야 아멘하고요. 그건 문제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요,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수준이 똑같은 겁니다. 아가 졸라된다고 졸라되는 대로 아버지가 다 들어준다는 거는요, 그 아버지가 아하고 수준이 똑같은 겁니다.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거 있고.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거는요? 누구 뜻대로요? 됐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기도하지만 들어주시는 거는 하나님 뜻대로 들으시는 겁니다. 그럼 할 필요 없네.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내 한대로 들어주신다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듣기는 하나님 자기 뜻대로 들어보면 내 기도 몰라요. 자, 여기까지 답해야 이제 여기까지 답해야 여기까지 답했는 게 잘한 겁니다. 뭐라고요?
많이 기도를 했으면 그 중에
아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 맞는 것도 있으니까. 자, 미안하긴 미안한데 그 아주 안 좋은 답이. 다시.
기도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안 한다고 모를까요? 잠깐만요. 자,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안 해도 뭐가 필요한지는 아버지는 압니다. 그건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했는 것만 들어주고 안 했으니 안 들어준다 이게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한 것도요. 하나님 알아셔서 다 해준다. 그 일일이 다 말해야만 들어주려고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될지조차도 몰라서 안 돼요. 자, 그다음 뭐?
아니,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보다 보니까 스스로 깨닫게도 하신다. 제가 질문 이리 하는 거는요,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그것도 좋은 답이긴 하지만, 요 본문을 보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요 안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향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향이,
예?
향이 나는 것은 향기롭다라든지
예?
이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자 요거는 기도가 잘 됐냐 못 됐냐 요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한테 뭐 해달라 소리 안 하는 아들 괜찮은 아들이었죠? 어떤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합시다. 아들이 잘났어요. 뭐 또 얘기하면 누군지 금방 아시겠지만 아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저놈의 자식 차를 한 대 사주고 싶은데 아버지 능력이 되는 게입니다. 차를 한 대 사줬으면 싶어서 야 이제 아마 너도 바쁜데 차 하나쯤 필요 안 하겠냐 아마 아직 나도 의사 아마 내가 대강 하나 구해가 다닐게요. 지가 지 돈 들여가지고 차 한 대 사겠대요. 뭐, 새 차 아니고, 뭐, 적당한 거 하나 사면 되니까, 막, 그렇게 하지 뭐, 놔두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그 말 듣고 나니까 기분이. 아니, 돈 안 나가는데. 아, 몇백만 원 지금, 단락하면 몇백만 원 줘야 될 판인데, 뭐, 놔두 이속하면요, 기분이. 저쪽에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저게. 지금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 아버지가 몹시 서운하더랍니다. 몹시 서운하더래요. 왜 그렇죠? 적당하게 아버지한테 내놓이소록 하고 해야 될 때는 달라 해야 됩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한테 달라 소리 안 하면 주고 싶은 아버지가 몹시 섭합니다. 그렇죠? 젊은 분들 잘 모르죠. 이거 보세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금방 알잖아요. 젊은 자식이 한 번만 더 아빠 어디 갑시다 하면 내가 막 못 이긴 척하고 가주겠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끝내 가자 소리 안 하면요. 그 말 안 하는 그놈이 괘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기 그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이런데요. 이 아들 이거는 아버지가 뭐 한번 안 돼 하면 죽으라 안 돼. 아니 외국을 아버지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자 소리 안 해요. 근데 딸은 다르대요. 도대체 말빨이 안 먹혀들어요. 한 번 안 돼, 걔도, 좀 이따 돌아서가. 그전 말, 그전 했던 말 다 취소하고 또 땡각 놓는 거 있죠. 아침에 버스 타고 학교 가야 되는데, 아빠 한 번만 태워줘. 그 한 번만이요. 요번에 딱 한 번만 하고 다 치는 안 그렇게. 며칠 가는지 알아요? 하루도 안 가더라니까. 이러고 나중에 왜 하겠나 싶으면서도 태워주는데, 어떨 때는요, 그렇게 아빠 말이라 하면, 다시는 말 안 꺼내는 그놈보다, 저 찍혀붙는 저놈이 더 이쁠 때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못하는 것 중에서는 잘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께 자꾸 달라붙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를 유능하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막 기도해봐야 우리 아버지 능력이 없어가지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 이러려면요. 그 아버지 무시하는 겁니다.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지만 자오간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은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제물이 되니까요. 근데 그 기도를 이 다 저 금대접에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새 노래를 부르거든요. 여러분 새 노래가 좋아요? 흔 노래가 좋아요? 아, 새 노래가, 누가 그러노? 새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 난 헌 노래가 좋은데요. 저는 찬송가, 오래전부터 불려온 찬송가 전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전 확실히, 그, 옛날 거, 복음성도 옛날 것이더라고요. 제가 옛날 거 좋아하는 것 중에는 기가 막힌 거 들어있습니다. 솜집아기. 2절 아세요, 2절? 1절은 엄마가 섬거 노래죠. 2절 아세요, 2절? 아, 뭐, 얘기해도 뭐, 그, 저는 생생한 기억, 언제든지 생생한 기억이 나는데, 참 좋아요.
그때 내가 대답 안 해서 몰라요.
제가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저, 빨리 돌릴게요.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아가는 잠을 보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설레어 다 못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왜 돌아오죠? 예? 예? 왜 돌아오죠? 일하다 말고 더 돌아오는 거예요. 왜? 애기가 왜 깨는데요? 갈매기 소리 때문에. 우리 애 자는데 저놈의 갈매기 소리가 왜 그렇게 끓이냐 그러다가 결국은 다 못하고 돌아오는데 와보니까 잘 자고 있더라. 섬지박이 2절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르는데. 또 할까요? 누나하고 손잡고 이건 재산이 좀 돼야 알리시보다. 국민학교 6학년 책에 누나하고 손잡고 함께 거닐던 오솔길. 아, 그 오솔길 나오잖아요. 그럼
안
예? 아, 그럼 세려야 된다. 자, 그러네.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 되겠다. 네, 여기 교사님 학교 다닐 때 무슨 노래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아니 그래 뭐.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왜 새 노래일까요? 나중에 저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42장 9절에서 10절 거기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나와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헌 노래가 이 장면에 도저히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새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려면 할 수 없이 뭐예요? 새 노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세상에 이전에 전혀 없던 일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노래 가사 중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랬는데요. 이건 모든 나라 가운데서 혹은 모든 족속 가운데서란 뜻이고요. 사람들을 피로 사삭. 피로 사삭하는 말은 뭐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피 칠갑이 된 책입니다. 처음부터까지 온통 피 얘기예요. 무슨 피요? 재물, 희생. 재물, 희생. 완전한 답은 아니죠. 짐승들을 수없이 잡아 죽인 피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무슨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많은 그 짐승들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림자요, 상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이 노래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쳐다봐도 뭐 그렇게 이 땅에서 뭐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별 값이 나가는 사람도 아닐 듯 싶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내 아들의 피값을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이다 이러면요, 자기 아들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형제들, 믿는 성도들 그렇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형제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람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뭘로 삼았다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나와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대요. 참네. 나라를 만들었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은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제사 드리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은 할아버지 나가는데 제사장밖에 못 나가.
그럼요. 여기에 제사장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이란 뜻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걸 여기서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렇게 데려가가 뭐 시켜요?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네요. 아, 헷갈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 했다가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존재라고 했다가 또 왕노릇 할 거라고 그러네요. 싱거운 질문입니다만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 천국 가서 왕노릇 하실래요? 문지기 하실래요? 나중에 대답하지 말고. 여러분은 왕노릇 보다가 공주 하실래요? 아니면 시녀 하실래요? 아니면 무술이 하실래요? 아니면 뭐 하려 합니까? 아, 천국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아무리 그렇지만 왕노릇하고 무수리하고 다 똑같겠어요?
바울이 문지기 하고 있더라는 얘기.
아, 바울이 문지기를 하고 있어요? 난 베드로가 하고 있다던데. 베드로가 문지기 하고 있다던데, 열쇠 하나 거머쥐고. 베드로는 문지기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가 왕노릇 할까요? 누가 그러대요? 아무리 그렇지만 문지기보다야 왕노릇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천국 가가지고도 한국 사람들은요, 꿈이 천국 가가지고도 부동산 투자하려는 사람 많아요. 하여튼 기와집 한 칸이라도 더 넓은 거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참 찰떡하니 없기는.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해요. 소련 가가지고도요, 과외 열풍을 일으키고.
달라서 했어요.
달란트만 있으면 천국 가가지고 할라고요? 여러분, 천국에서 왕노릇하리라는 이 말을 잘 보세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천국에서는 왕노릇이나 문지기 노릇이나 다 같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되면요, 종노릇도 행복합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집에 가서 엄청 종노릇하고 있는 분 안 계세요? 아니, 이런 종 말고, 꼴랑, 씽씽, 이런 걸 안 받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 이러면서 하는 종노릇 말고.
생기는 종.
자원했어. 그러면서 종노릇이 참 즐거운 사람들. 뭐 다른 건 잘, 남편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들한테는 이해가 더 잘 되는 모양이던데요. 아들 종로로 사시는 분들 들어 계시죠?
종로를 산다.
아, 그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는 종로로 그 자체가 참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고등학교 친구 한 놈은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집에 가면 엄마 하고 저기 문간에 긁어앉는답니다. 그럼 엄마가 물도 와가지고 발 씻겨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뭐라 그랬거든요. 야, 니 명색이 고3이 뭔 짓이냐 했더니 야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엄마가 예? 어머니가 행복을 엄마가 좋아해.
걔 말은 이랬어요. 난 지금 효도하고 있는 거야. 야, 말단듯이 하지 말아. 뭐라 하지 않니까? 우리 엄마가 내 발 씻기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알아? 내가 발 안 내밀면 엄마가? 섭섭해하기 때문에 내 지금 효도하는 거야. 이러고 앉았다고요. 근데 맞는 말인데 어떡해요. 그 엄마는 그게 행복한 걸. 막내, 그 막내였어요. 막내. 천국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요. 왕노릇하나 종노릇하나 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 근데 그런,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지를 생각 안 하고, 난 천국 가서라도 왕노릇 해야 되고, 거기 가서라도 기와집 한 칸이라도 더 넓혀야 돼.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하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것은요, 또 표현을 바꿔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말은요, 내 천국 가면 종노릇 할 거다. 그거 참 행복한 거다. 이거보다는요, 거기 가서 왕노릇 하는 거, 그거 상상해보라는 게 얼마나 실감나고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왕노릇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그것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서 왕노릇 하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찬양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찬양이 세 개가 나오는데요. 아까 우리가 사장에서는 보면 찬양이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는 세 개가 나와요. 그런데 찬양 주체가 다 다르네요. 9절 10절은 누가 하죠? 내 생물하고 장로들이 하니까 이건 연주 형태가 합창인데 한 절 더 붙이면 혼성 합창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것은요, 천사들의 찬송. 그러니까 막 연합 찬양만이다. 천사들 다 집합해가지고요. 찬양을 불러요. 그 다음 거는 더 큽니다. 13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이건요. 우주적인 합창이다. 그죠? 그래서 이 찬양의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거는 찬양의 형태보다가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겠죠? 찬양 받으실 만한 분, 또 찬양 받을 만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찬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하고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하다 보면 옛날에 그 참 어이없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누나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바라고 예수님 보낸 건 아니잖아.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상용가에 그런 게 있대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날 위해 뭘 하느냐. 이런 찬송 있잖아요. 헌금 시간에 그 찬송을 부르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 뭐하냐 헌금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찬송가 그래 되면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아 그래 예수님 몸값으로 얼마 내야 돼요? 무한대로요? 뭐 있기나 있어요? 아 한꺼번에 못 내니까 조금씩.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꺼번에 몸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씩 평생에 갚아야 된다 그죠? 아이고 괴로워라. 그래서 제가 가장 분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헌금 시간에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된다 그거라면 잘 알고 부르면 되겠죠. 헌금 따로고 이 찬송은 따로다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너 뭐 하느냐는데 어쩌란 얘기입니까? 내 너 위에 몸 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 뭐하니?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뭐 내놓으란 얘기예요?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 위에서 내 몸을 줬는데 너 왜 안 믿니? 이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요. 우리 돈 아니에요. 뭐가 답답해가지고 우리 허둥이 털났고 몸 버려 피 흘려요? 하나님을 그렇게 초잡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유일한 게 하나 있다면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걸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찬송 부를 때 왜 그 은혜로운 찬송을 맨날 그거 생각하면서 불렀느냐. 그래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나중에 들은 후문에 들은 이야기가 어떤 분이 이거는 찬송이 아니다고 이야기한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찬송 아니다 그랬대요. 내가 그분을 막 못 만나서 다행이지만 그분 독해력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이러셨느냐 이건 찬송 아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거 다 하나예요. 뭐요? 믿는 거요. 믿으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너희 위해서 값을 지불했으니 믿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 요한복음 6장 29절 고생 덕분에 나름대로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가장 크면 그거 제대로 된 유일한 열매가 그겁니다. 믿으란 얘기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찬송 함부로 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부르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이 천상의 핵심은요 그 책 계시가 닫혀 있어가지고는 이 구원 역사가 안 열려요. 이걸 열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울고불고 했더만은 이것을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열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에 대한 찬양으로 매듭을 짓는 게 이 5장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일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뭘로 시작하셨죠? 자신의 죽음으로요. 사적처럼 하나 달자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요,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거나 할 때에 뭘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까? 한성질 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 한성질 한 사람 들어있고요.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보자 그럴 때야 내가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룬다라는 생각 잊지 마셔요. 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그래서 나를 죽임으로써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교회 안에서는 싸움하지 마셔요. 싸움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는 성질도 안 낸다가 아니고 안 난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삐지지도 마셔요. 집에 가서는 아이고 집도 안 되겠다. 왜 그러냐니까 가정도 교회거든요.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이루어진 이 일을 우리도 죽음으로 지킨다 이런 각오로 사시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